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전체 생애를 33년 사셨는데 마지막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 기록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 벳세다, 이쪽에서 베다니 이쪽에서 일하시고 마지막에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이제 죽음을 각오하시고 마지막으로 올라오시는데, 그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을 이제 세상이 끝까지 예수를 영접지 않는다는 것을 죽음으로까지 각오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하시러 올라오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또는 많은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그 여태껏 하신 사역에서 보이신 초월적 능력으로 해방자의 그 사역을 힘으로 이루실 거라는 기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제 찬송하며,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그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정복자들의 모습은 말을 탄 위용으로 그려져 있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모두 말을 타고 있지 나귀를 탄 정복자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나귀는 나귀 새끼입니다. 구약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너희의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나니 곧 암나귀 새끼니라 한 예언을 이루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왕이시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셨지만 우리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권력적이지는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39절 보시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얘기하므로 과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봤고 그가 가진 권세가 권력적이지 않는 탓에 여기 저들이 환호하는 그 환호의 내용을 예수님이 받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환호의 내용은 맞다. 내가 찬송받을 영광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것, 즉 그의 정체성을 권력으로 보여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적을 사용하시나 그것은 언제나 표적이었지 힘의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기억할 만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목에 갇힌 요한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여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서 알리라고 합니다. 이 일들은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것이 세상 권력과 다른 것을 입씨름을 하지 않으시고 권력으로 증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세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그것이 그 많은 기적 사건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의 종으로 왔는가? 무엇을 왔는가를 그의 삶과 존재와 인격과 실천에서 보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외로운 자를 위로하러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권력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권력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권력보다 더 큰 권세라고 그의 삶으로 구체화시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실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보십시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의 산제물은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living sacrifice입니다. 살아있는, 죽어있는의 반대말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드리는 제물. 어떤 삶? 예수께서 보이신 삶. 기독교 신앙의 실천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과 공상이 아니며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화되어야 하는 실체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신앙인의 삶이 무엇이냐를 개념화하면 여러분은 명분에 붙잡힙니다. 의미 있는 것, 유용한 것, 모두가 인정하는 것, 그런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긍휼과 자비와 거룩으로의 부름이요, 명령이요, 예수 안에서 보이신 증거들입니다. 실체들입니다. 예수님은 성 안에, 성 앞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운다는 게 뭘까요? 왜 우실까요? 안타까워하고 우십니다. 버릴 것이면, 포기할 것이면 울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하면 웃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포기하면 더 이상 애착을 가지지 않고 마음에 짐이 없기 때문에 웃습니다. 안 해보신 얼굴들이군요.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놓을 수 없을 때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40년도 안 된 시간 안에 완벽하게 멸망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AD 70년에 일어난 로마에 의한 포위 공격에 의하여 정말 진멸되고 아주 말끔히 파멸되고 맙니다. 그 잠깐 있는 그 사이의 권세자들에 의하여 당시 유대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 잠깐 있을 권세에 의하여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통쾌해 하시지도, 그 잠깐 있을 권세를 비웃지도, 외면하시지도 않고 그 권세에 희생을 당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세상 삶이 그렇습니다. 신자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늘 하나님의 권세를 실천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잠깐 있을 세상의 권력 속에서 오해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길을 걸어 들어가지만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요,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권세요,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는 권세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 아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의 겸손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정한 권세의 핵심을 모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권력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공격을 받고 있는 위기죠. 세상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시대가 있었나요? 그건 없었습니다. 잠시 잠깐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발언권을 가진 적이 있었죠. 그게 신앙의 긍정적이고 정도를 가는 현상이었을까요? 그렇게 가면 중세가 최고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가졌던 정치권이 교회의 해가 됐다는 것은 역사의 증언입니다. 오죽하면 그때를 암흑기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릴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잠깐 가지는 권력으로 우리를 능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의 권세를 우리의 인생에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환호를 앞세워 예수를 모시고 들어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간 십자가로의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성을 위하여 우십니다. 연민과 책임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저들의 선택에 대하여 우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 죽음을 건너 드디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을 약간 변형하여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구체화해야 할 일입니다. 번제와 제사는 여기서 제사는 왜 등장했을까요? 종교적 행위라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축소시켜 하나의 방편으로 삼거나 액땜으로 삼거나 어떤 한 가지 행위로 치부하여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것. 예배를 보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것으로 넘겨버리는 것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 존재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시오. 잠깐 있다 없어질 권세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권력으로 쓰지 않고 그 권력 아래 희생을 감수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권세를 보입니다. 세상이 죽음으로밖에는 결말시킬 수 없는 다른 대안이 없는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진정한 의와 정의와 평화와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을 빛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인생에 귀중한 신앙 고백을 구체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버겁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위협은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 죽는다 이겁니다. 그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은 못하시겠군요.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아십니까? 공포로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무서운 것 같이 영혼은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진정한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만 존재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귀를 타고 환호 속에 얼마나 대조적인, 얼마나 많은 은유와 모순과 역설이 숨어있는 혼합된 그림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그림이 여러분의 인생을 늘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억해 하는 그림으로 각인되고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 믿는 인생에 복된 것을 알게 하셨으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잠깐 세상이 가진 권력으로 우리를 압제하며 우리를 능욕하며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때 주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펼치셨는가를 기억하고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곤고함을 한꺼번에 묻고 우리의 목숨과 운명을 걸어 우리에게 허락한 신앙 고백을 실천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